찬송가 266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266장입니다. 266장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설거움이 매일 새로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주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오늘 새벽 우리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 에스겔 6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6장 1절부터 7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트리라. 함께 읽습니다.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무엘상 4장에 보면요, 엘리 제사장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족속과 치열한 전투를 벌인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족속과의 첫 번째 전투에서 패해서 무려 4,000명가량의 군사를 잃고 마는데요. 그러자 이스라엘 장로들은 대책을 논의합니다. 어째서 우리가 블레셋 족속에 패한 것이냐? 그 이유가 뭐냐? 한참 동안 대책을 논의하던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어이없게도 여호와의 언약궤를 전투하는 장소로 옮기자고 결론을 내립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블레셋 족속과 전투하는 그 장소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패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건데요. 학자들은 성경 전체에서 쓸데없는 회의로 인해 잘못된 결론을 내린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사무엘상 4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장로들의 회의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여호와의 언약궤를 전투하는 장소로 옮기자는 결론을 내린 이스라엘 장로들은 실로에 있던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제 에벤 에셀로 옮겨오는데요. 이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동행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호와의 언약궤가 실로를 떠나 에벤에셀에 있는 이스라엘 진영으로 도착을 하게 되는데,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도착하는 순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이제 여호와의 언약궤가 전투하는 장소에 왔으니까 여호와께서 도우셔서 반드시 전쟁에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며 환호성을 올린 것인데요. 반면에 상대편인 블레셋 족속에서는 여호와의 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온 것을 알고서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 화로다 라고 외치면서 블레셋 족속은 크게 낙심했어요. 블레셋 족속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셨던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재앙이 블레셋 족속 자신들에게 임하게 될까봐 크게 두려워했는데요. 자, 그러면 실제 전투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도착한 이후에 벌어진 두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3만 명의 군사가 죽임을 당하면서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는 4천 명의 군사가 죽었는데 두 번째 전투에서는 거의 10배가량 더 많은 군사가 죽임을 당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언약궤를 블레셋 족속에게 뺏기고 말았으며 언약궤 곁에 있던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처참한 전쟁 패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전쟁의 결과가 나온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 비록 언약궤를 가져다 놨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처참한 패배를 당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 전투에서 패한 후 언약궤만 갖다 놓으면 뭐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전쟁에서 승리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와 같은 생각은 언약궤를 일종의 부적처럼 여기는 자세입니다. 즉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의지하는 진실된 마음이 없이 오로지 언약궤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물건만 의지하는 미신적인 신앙, 미신적인 자세를 가졌다는 것인데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그 누구도 이스라엘을 공격하거나 패배시킬 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 만약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떠나게 되면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돕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4장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지 않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으셨는데요. 자, 그런데 이와 같은 두 가지 사실은 에스겔 선지자가 남유다 백성들에게 전달하려는 핵심이었습니다. 핵심과 일치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남유다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고 멸망을 당할 것이다. 아니, 하나님께서 직접 바벨론이라는 도구를 동원하셔서 남유다를 징계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에스겔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전달하려는 핵심 메시지였는데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선포가 오늘 본문에 다음과 같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보면 2절로 3절 2절로 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주 독특한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바로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해야 될 선포해야 될 그 대상 대상이 아주 독특한데요.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해야 될 선포해야 될 대상은 오늘 보면 나와 있죠. 방금 읽은 것처럼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산과 작은 산 시내 골짜기였어요.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해야 될 내용 선포해야 될 내용은 하나님께서 칼로 너희에게 임하신다라는 것이었어요. 칼이 임한다라는 것. 칼이 임하는 곳에는 파괴와 파멸과 죽음이 있기 마련인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의 산들을 향해서 시내 골짜기 산들을 향해서 이렇게 예언하라고 하셨을까요? 물론 이스라엘의 산들이 직접적인 대상 그 예언 선포의 말씀을 듣는 직접적인 대상은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면 나온 것처럼 이스라엘 산들을 향해서 예언하라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과 시내와 골짜기에 세운 산당들과 우상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과 시내와 골짜기에 만들어놓은 수많은 우상들을 바라보며 엄중하게 예언하라고 하신 건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이 가나안 땅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높여야 할 거룩한 땅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땅 곳곳에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기 위한 제단, 산당들이 있다는 이 말이 됩니까?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이 거룩한 땅 가나안에 벌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가 막히고 말도 안 되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산, 언덕, 시내, 골짜기를 향하여 말씀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전에도 여러 번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와 같은 악행을 그치라 말씀하셨지만 우상을 섬기는 산당을 제거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번이 하나님 말씀을 거부했어요. 아니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의 선포에 대해서 아예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아닌 백성들의 귀에 듣기 좋은 달콤한 말만 전하는 가짜 선지자들, 엉터리 선지자들의 선포에만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의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명령을 하신 건데요. 학자들은 오늘 본문에 나온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명령이 훗날 신약에 나오는 세례요한의 선포 그리고 예수님의 선포와 그대로 연결된다고 설명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선 세례요한의 선포와 연결된다는 것은 세례요한의 선포는요 누가복음 3장 8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능히 돌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즉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요단강으로 모여든 백성들을 향하여 세례요한이 외치죠. 단순히 외형적으로 세례만 받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리 세례를 받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다.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세례요한의 선포가 오늘 본문과 잘 연결된다는 거예요. 또한 오늘 본문 내용이 예수님의 선포가 연결된다는 것은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때 있었던 사건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는 제자들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라 이렇게 예수님께 요구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 그런 사람은 결국 돌보다도 못한 존재다라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우회적으로 비판을 하신 건데요.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이와 같은 비판의 말씀 역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말씀을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상징적으로 잘 연결이 되는 겁니다. 결국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필연적으로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지, 그리고 교만에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얼마나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되는지가 오늘 본문을 통해 에스겔 선지자가 전달하는 핵심적인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회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는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리 목사의 말처럼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진실된 회개는 신앙의 필수 요소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물리치시고 미워하신다는 성경의 말씀을 다시 한번 심령에 새기고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하루를 허락하시고 하루 첫 시간 주님 전의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교만에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어떻게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되는지, 또한 회개하지 않는 자들 필연적으로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우리 모두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진실된 회개가 신앙의 필수 요소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물리친다는, 미워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 다시 한번 심령에 새기고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며 받아들이며 순종하며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